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저는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환기에 세상의 많은 것들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흔들거리고 있고 또 경제도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증시는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고 기업들 중에 도산하는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상점들이 조금만 동네 쇼핑몰을 다녀봐도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이러스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 효능이 어떨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이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는 지금 점점 교회 핍박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흔들리고 급변하는 시대에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불안할 때, 뭔가 확실치 않을 때 제일 많이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바로 돈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확실치 않고 불안해질수록 더욱더 돈을 모으기에 힘씁니다. 왜냐하면 돈이 미래를 보장해 준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나 명예가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해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배경이나 학문이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해 그것들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엇인가 의존할 대상을 찾는 모습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당시 문명의 중심지, 지식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는 인생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세우고 그들을 섬기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삶이 불안해 무엇인가 의존할 대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최첨단 문명이 발달했다고 말하는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현대인들 중에 아직도 묘자리 따지고 풍수지리 따지고 이사 날짜 잡는데 손 없는 날을 따지고 자녀 결혼시키는데 사주팔자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을 앞두고 돼지머리 올려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란을 꼭 확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안한 시대, 급변하는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방금 인용한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온 우주, 하늘과 땅의 주관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하늘과 땅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처음 시작하신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은 단순히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성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고 있기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를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목전에 둔 우리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한마디로 날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기 본문 1절에 찾는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습관처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찾으라는 겁니다. 또한 2절에 생각하라 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물에 충만이신 예수님을 찾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삶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위에 계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만 보이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이렇게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재력이 있음에도 충분히 돈이 있음에도 그를 위해서 성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돈이라면 그가 가진 재력이라면 얼마든지 크고 웅장한 성을 지어서 그곳에서 거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는 특히 성경을 보면 318명의 개인 군사들을 고용할 정도로 그 정도의 재력이 있었던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을 거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큰 성을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장막에 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그 이유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만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해줬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우리 세대가 바로 그 일을 목격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빌리 그레이 목사님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인류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빌리 그레이 목사님은 가지고 있던 성경을 흔들면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성경에 따르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의 날이지만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광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의 새 몸, 영광의 새로운 몸, 영광과 썩지 않음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바울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영화로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은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낮은 몸은 한마디로 썩어지는 몸, 병에 견딜 수 없는 몸, 유한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몸이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인용한 빌립보서 3장 21절의 앞절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 안에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 사단의 강력한 미혹이 역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우리 눈앞에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일들이 다 준비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666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고 이번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서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는 것을 시험했는데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로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변화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말씀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 진정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종의 초신자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이런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방금 인용한 구절을 보면 하나는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그 존 스토트가 그의 책 복음 종말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서들에서 변하지 않는 회심의 모델을 보여주었다. 이런 돌아섬, 섬김, 기다림이 없이는 어떤 사람이 회심했다고 거의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영광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곧 이 영광의 약속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영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만 옛사람에 속한 모습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미래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를 절망에 빠뜨렸던 옛사람에 속한 모습들에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이라고 말하면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말합니다. 또 8절에는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구원받은 후의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를 붙잡고 있던 강력한 죄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붙잡고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옛사람의 모습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짓는 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죄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죄가 입술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각 죄에 해당하는 죄명을 각각 다섯 가지 열거합니다. 먼저 본문 5절에서 마음의 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다섯 가지 마음으로 짓는 죄의 근본 뿌리는 탐심입니다. 야고보 기자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을 합니다. 욕심이, 탐욕이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탐욕은 무엇인가를 더 취득하려고 하는 갈망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이나 지위나 안락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인기 같은 것을 추구하는 갈망입니다. 이런 탐욕은 마음의 불안함과 불만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인가 더 얻으려고 추구할 때 오히려 그 대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질을 더 얻으려고 갈망하면 그 물질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강력하게 말한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무엇인가 다른 대상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돈을 놓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놓으면 우상이 됩니다. 이런 우상은 심지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다섯 가지 마음의 죄들이 우리 입술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범하게 되는 죄들에 대해서는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첫 번째 입술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가 생기는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이 분노는 많은 경우 내 욕심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이웃들이나 경쟁 상대를 향한 악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방을 놓게 되고 중상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쉽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의 잔재를 죽이라, 완전히 벗어버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말이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는 말은 강력한 명령입니다. 단호한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이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벗어버리라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일시적인 행동이나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 과정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 계속해서 벗어버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에 속한 행위들을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위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매일매일 벗어내는 과정은 우리 힘으로, 우리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함으로 이 땅에 매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으로만 그쳐선 안 된다고 말하고 벗었으면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즉 거듭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을 입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즉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시작입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삶을 위한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하면서 이 일이 계속되어져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심의 옷을 입은 사람들답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날마다 위의 것,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후가 되어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녁에 피곤한 몸을 쉬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하루가 복되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또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의 인도를 위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 모습은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중요하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놀라운 경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도 바로 이 목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시는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인 지식을 날마다 더해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또 주님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주님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신령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성령의 도우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실체가 되고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들의 근본이시고 충만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위에 것,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멀지 않은 미래에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매일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모든 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위의 것을 찾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